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요약 정리하는 맺음말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그래서 이 맺음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계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말도 한두 글자는 좀 알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유식한 척을 좀 하든지 할 텐데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하셨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무엇을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자신,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내셨느냐?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오늘은 지금 이제 조반을 차리고 먹이시는 그런 일들로 나타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흩어진 양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예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신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 21장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나타내신 것도 있고 물고기 153마리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베드로의 고백. 이 모든 고백들을 하나하나 153마리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요한복음 21장이 가지고 있는 문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요한복음 21장은 이것이 디베레아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흩어진 양들이 간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흩어져서 도망간 곳이죠. 그 도망간 곳으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뭘 하셨느냐? 보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 걱정,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지만 그 고민 그래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부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풍성하게 많아졌다. 야, 그렇구나. 사실 그 내용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고기가 풍성해지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고기 가져오라고 생선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지고 온 생선을 먹은 것은 아니에요. 먹진 않는단 말이죠. 미리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죠. 떡과 생선이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밥상을 예수님께서 차려놓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좀 점검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 제자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떠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런 건데요.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래서 자기 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업으로 떠나가면 바라 고기 한 마리로 잡을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53마리라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죠.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좀 인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자, 뭐가 문제냐면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8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16장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들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겠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간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란 말이죠. 흩어져서 간 것 의미도 있지만 순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순종의 의미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는 것.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씩이나, 물론 도마는 한 번 만났지만 두 번씩이나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를 100%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왜 고기가 없느냐? 너희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라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를 않으세요. 문제 삼지를 않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은 것을 실패로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미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목자를 잃은 양들이 흩어져서 갈릴리에서 흩어졌지만 어떤 거예요? 목자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자장으로서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켜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만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죠. 사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려나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는 날씨 때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곱 명이나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죠. 아무리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들 손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치사하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에 뭐 파에 부추 이런 거 먹고 있었다. 먹고 그런 거 좋은 거 먹었는데 여기 와서 뭐냐? 우리 맨날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불평을 하는 거였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걸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 이스라엘을 배반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한 표현이 아마도 호세아서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11장인데요. 호세아 1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돌아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성들이에요. 그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 불로 심판해서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이 제자들은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 긍휼이 불붙듯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처음에 가서 자기 업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그들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혹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다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할 말은 많이 있죠. 이것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세상에서 성공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것을 가져봤을 때, 내가 뭔가를 잃어봤을 때 그때 마음이 뿌듯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래 가시던가요?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던가요? 그러지 못하지 않나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지 그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주님의 백성된 자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고린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과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그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었다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고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과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분명히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고기를 잡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가 한번 봅시다. 고기가 안 잡힌 게 복이라면 고기를 뭐 하려고 잡게 해주시냐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이만큼 고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그래서 이 153마리 잡았잖아요. 요한이 성격이 참, 이거 누가 샜겠습니까? 요한이 샜겠죠, 분명히. 굉장히 꼼꼼하다 못해 지독하리 마치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마리 다 센 거예요. 153마리. 그래서 이 153마리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얘기 드리는 것은 불편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해석들 중에 그래도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쳐서 이제 막 강이 흘러대서 모든 것들을 다 적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명 두 곳이 나오는데 그 지명 두 곳을 합하면 한 곳이 17, 한 곳이 153. 히브리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 값을 다 더하면 17과 153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나와서 모든 강물을 적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켈빈 선생님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죠.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그냥 생각해도 153입니다. 얼마나 해석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그렇게 153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153마리라고 쉬었을 때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마리라는 것은 사실상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잡을 수 있는 맥시멈, 최대한의 생선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가졌지만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지만 그 10절에서 보면 가져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가져오고 갔지만 그것을 먹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었지 제자들이 가져간 것을 먹었다라는 구절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첫 번째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와 잡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었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맥시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이제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모여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에서 떡과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잠깐의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가게나 여러 가지 아니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내가 성공했다, 내가 미국까지 와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그리고 잡은 고기를 갖고 와라. 너희 손으로 잡은 것들, 너희가 잃은 것으로 가져와 봐라. 하지만 우리가 잃은 것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본인 자신이 차려놓은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자신이 진 멍에, 물론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 손으로 뭔가를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것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차려놓은 그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따라서 이 식탁은 주님이 직접 차린 식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섬기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차려놓은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에서 안식을 통하여 누리게 될 그 안식의 식탁으로 지금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그랬죠. 세 번째는요, 이 말이 없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진짜 평강이 어떤 것인지 이 식탁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참 안식의 식탁을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안식의 식당에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식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참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또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뒤돌아보겠죠. 과거의 습관대로 우리의 잘못을 또 저지르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이 하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고 진정한 위로와 참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을 떡과 고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안식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잠깐의 만족을 주는 인스턴트와 같은 음식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안식 안에서 그분의 식탁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십니다. 자신이 떡과 생선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성공을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안식되신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이 주는 참 기쁨과 그분이 주는 참 위로와 그분이 주는 참 평강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떡과 그분의 생선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식탁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금 우리가 걸어왔던 과거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그 열심이 나를 이기게 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썩어져 하늘의 밀처럼 썩어지고 그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성도의 참 안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